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에는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 병력을 태운 1차 항공편이 오늘 시리아를 출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주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이륙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임무를 제대로 완수했다며 파견 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철군 발표와 시리아의 정치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리아 대통령실은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동의했지만 지난해 9월 말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 공군 부대는 철수하지 않기로 러시아가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난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지난해 체결한 핵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은 미사일을 핵심적인 자위수단으로 간주할 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군 병력을 오직 자위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이란과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관리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인터넷 보안과 테러 방지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궈성쿤 중국 공안부장은 어제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전략적인 핵심 관심사들에 대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부장은 구체적으로 인터넷 보안과 테러 방지 분야에서 양국 사법기관과 보안기관 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FBI도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이버 해킹 문제는 미중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부가 자국 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상대국 기업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용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특정 종교와 종족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과 야지디족,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ISIL이 조직적으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 ISIL의 잔혹행위를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대량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도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러 37명을 살해한 주범으로 쿠르드족 반군 출신 남녀 2명을 지목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테러에 쿠르드 노동자당이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거의 확실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이번 테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법률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도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관련 실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와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북한이 자력 자강의 힘으로 대기권 재도립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실험용 재진입체로 보이는 버섯머리 모양의 물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재진입체는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충격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의 폭발을 막아 탄착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재진입체 기술은 탄소 복합 소재 기술과 재진입체가 증발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현상에 대한 상마 기술, 그리고 종말 유도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험 발사를 통해서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잇단 핵도발 위협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도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비롯됐는데도 김 제1위원장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핵 위협 발언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할 길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 자기들이 목표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능력은 충분히 고도화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겠죠.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한 시위의 성격이 있지만 핵무장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달 말 미한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5월 7차 당대회에 즈음해 도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핵 위협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겠다, 이러한 맞대응 전략의 의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도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차후에 핵군축 해산이라든지 평화 협정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부영욱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핵 위협이 북한 내부 동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성 발언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 어떤 그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도력도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 로켓 시험 발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은 핵무기 시험임을 한층 노골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핵탄두 모습을 공개한 뒤 폭발실험을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시험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인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진입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 시험을 하려면은 몇천 킬로 날라서 태평양이나 이런 데를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은 이제 그 레이더 설비와 통신 설비 이런 걸 갖춘 선단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런 시험 선이 없다고.
이 박사는 북한이 이런 기술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과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경우 최대한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임을 과시하는 방식을 쓰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확산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실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stantly monitors all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애나 위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연루된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의 확산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 기술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미 의회 조사국의 최근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확산 위험을 가하는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독자적, 다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orks un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to prevent transfers of technology that pose proliferation.
또 북한,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단결된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1718, 1874, 2094 그리고 2270호를 모두 거론하며 이들 결의가 핵과 미사일,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 기술 지원에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으로 하여금 8년간 탄도 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판매, 공급,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유엔 안보리가 감시하는 조달 창구를 통해 이란의 핵 관련 물자 취득 역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러시아 주재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폐쇄된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reports that Russia may close the Moscow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 같은 움직임은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 사례이자 러시아인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려는 고의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달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모스크바 주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까지 폐쇄될 경우 러시아 내 탈북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립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북한인권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ve forward to ensure accountability of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at of Mr. Kim Jong-un.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르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으로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인하면서 밖으로는 도발 위협 등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 is pouring a large amount of resources into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large parts of its population continue to suffer from food insecurity and while the government sends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많은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건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다면서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세 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have proposed that a three-member group of experts be set up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dimensions of criminal accountability and recommend mechanisms to undertake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거나 제3국에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언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측 대표들도 책임자 기소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특히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르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 the rapporteur's call for accountability, commend the establishment of an OHCHR office.
킹 특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다르스만 보고관과 유엔 다른 담당자들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들은 앞서 발표한 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하지만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엔 기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해 인권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as the DPRK claims, there's no reason for the hesitation.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일본인들은 북한 관련 문제 중에서 자국민 납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올해 1월 일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교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12일 공개됐습니다.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 사항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 핵 문제가 76.1% 그리고 미사일 문제가 6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2014년 10월 조사했을 때 비해서 4.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핵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 22.1%포인트 늘었고 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4.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84.4%는 미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번 조사 때보다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군이 지원에 나선 이래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친밀감 비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197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3.2%를 기록했고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4.8%에 머물렀습니다. 응답자의 64.7%는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33%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인들이 1.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지난해 말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전국 20살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11일 발표한 국적 지역별 재류 외국인 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 즉 조선 국적 표시자는 33,939명으로 전년에 비해 5.1%나 줄었습니다. 조선 국적 표시자는 2012년 말 4만 617명에서 2013년 말 38,491명으로 5.2% 줄었고 2014년 말에 35,753명으로 7.1% 줄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45만 7,77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국인 중 한반도 출신은 한국, 조선으로 합쳐서 발표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 조선을 분리해 발표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해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과 조선을 구별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민생과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이 지난 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의 인권 현실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그룹의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번 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여성들에 대한 기억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여성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낙태, 심리적인 폭력, 종교와 성차별, 경제적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의원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회의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성차별과 관련된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여성 차별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강간 등 성폭력과 고문, 강제 낙태, 연선 지역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런 차별이 오히려 국가 정책의 기반에 있고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여성으로 런던에서 열린 인권회의에서 증언한 강미진 씨는 9일 VOA에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여성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그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성이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도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들한테 여하튼 정말 지어 살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에서마저도 이런 차별을 주고 기본 인권,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것도 보상이 안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잖아요.
서울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기자로 활동하는 강 씨는 요즘 북한 여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차 당대회를 위한 70일 전투 때문에 여성들이 동원에 투입돼 장사마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전투에 나간 것도 힘들지만 장마당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장사를 못해 어렵고 시장을 못 봐서 어렵고 거기다 동문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북한 여성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그 뭐 국제 여성 뭐 그런 연대 같은 곳에서
예.
강력하게 북한에다 항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박지연 씨도 런던 회의에서 북한 내 가부장적 문화의 폐해를 폭로했습니다.
남성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사회에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성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가장 뿌리 깊이 내린 가부장적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먼저 나온 탈북 여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VOA에 북한 여성들의 현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women are subjected to tremendous discrimination and also persecution. And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을 통해 경제와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대학교원을 지낸 희은인의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개선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충격이죠. 저는 처음에 이 남쪽에 왔을 때 지금 남한 여성들이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애를 키우는 것도 같이 키우고 집살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도 놀랍고요. 그 남자들이 저렇게 애를 뭐 안고 다니고 지금 애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그것도 다 놀랍고 모든 게 다 놀라웠죠.
강미진 씨는 한국에 입국해서 가장 놀랐던 게 여성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남편이 윽박 지르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차별 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와 기회 균등 보장뿐 아니라 가정의 복지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은 꽃이라니 한 가정 알뜰 살듯 돌보는 꽃이라니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대외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북한 보건당국자의 말입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로 해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또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해마다 반복되는 유엔 기구들의 북한인권 결의, 또 탈북 여성들의 많은 증언 등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주장을 신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인의 연구위원은 여성 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남성보다도 북한 정부에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가 원래 주민들한테 대어주는 모습이 가부장적인 거죠. 북한에서 수령은 아버지고 오보이잖아요. 예, 국가가 아버지의 혼신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지 여성들에 대해서 강요, 그 말하자면 정령하는 거는 다 뭔가 하면 그거를 잘 받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나가서 일을 잘 하도록 받드는 게 여자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그 남자의 그 집안에서의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국가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되고 있고 남자들이 집에서 그렇게 그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왜? 국가가 그걸 그냥 정당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북한 남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북한 국가의 문제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미얀마 차기 대통령의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틴저가 당선된 소식, 그리고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리아 내전이 6년째로 접어든 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휴전이 대체로 이행되고 있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 사이의 평화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예,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이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투입한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 시리아에는 주요 전력을 철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수호이 34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들이 이 러시아로 철수하기 위해서 시리아 기지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시리아에 그동안 그 러시아 병력이 얼마나 많이 주둔하고 있었습니까?
예, 러시아는 시리아 주둔 병력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미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이 50여 대 이상의 군용기 그리고 3천 명에서 6천 명 사이의 병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철수하는 게 5달 반 만의 일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이 시리아 정부의 테러 격퇴 작전을 지원한다면서 군사 개입을 했으니까 5개월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예, 하지만 러시아군은 ISIL이나 알누스라 전선 같은 테러 세력이 아니라 이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온건파 반군의 이 공격을 집중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러시아 병력이 그렇다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 휴전을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병력은 계속 주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한 의원은 철수 후에도 시리아 내 자국의 기지 두 곳에 1,000명의 병력이 남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병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철군 발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이 아주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네바에서 재개된 평화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틴스 유엔 주재 대사도 이 러시아 철군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병력 철수는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면서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대체로 러시아의 이런 철군 발표를 반기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철군 발표 그리고 시리아의 정치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반군 쪽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지난달 처음 열린 평화회담에서는 이 러시아 공습 때문에 회담을 거부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인데요. 시리아 반정부 측의 살림 알 무슬라트 대변인은 아직은 러시아의 진위를 알아야 한다면서 실제 병력 철수 결정을 내렸다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시리아 정부군 쪽, 정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 정부는 이 러시아 공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대통령실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동의했지만 지난해 9월 이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 공군 부대는 철수하지 않기로 러시아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미얀마로 가볼 텐데요. 미얀마 의회가 아웅산 수치의 측근인 틴저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미얀마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는데요. 틴저 후보가 전체 652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0표를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틴저 후보는 다음 달 1일에 출범하는 새 문민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예, 자, 군부도 후보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트 수의 후보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서 제일 부통령이 됐고요. 소수계인 샨족 출신의 헨리 벤티 후보가 제일 부통령이 됐습니다. 민트 수의 후보는 이날 군부 측의 정당인 통합 단결 발전당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틴저 당선자, 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이 대리 대통령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미얀마 총선에서 이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뒀죠. 하지만 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은 외국인 자녀를 둔 아웅산 수치의 대통령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신에 수치 여사는 자신의 최측근인 이 틴저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요. 틴저 후보가 이 민주주의 민족 동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겁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앞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권당의 지도자로 국정에 관여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틴저 당선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가요?
예, 올해 71살로 아웅산 수치보다는 한 살 적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같습니다.
네.
예, 틴저 당선자의 아버지는 미얀마의 국민신으로 알려진 민투운인데요. 아버지 민투운도 1990년 총선 당시에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함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틴저는 이런 인연으로 줄곧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이었고요.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후에는 이 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틴저 당선자는 이 승리가 확정된 후에 오늘 투표 결과는 미얀마 국민이 아웅산 수치를 사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아웅산 수치 여사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 대변인도 결국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틴처 당선자의 5년 임기 중에라도 이 개헌을 해서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되도록 추진할 거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농구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대학 체육연맹이 주관하는 대학 농구대회가 오늘 시작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일요일 저녁에 시드 배정팀, 그러니까 이 대진표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배정받은 팀들이 정해지면서 이 개막 전부터 열기가 이미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 시드가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켄터키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오리건 대학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가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이 대학 농구 대회 전통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스포츠고 또 여자부 경기도 있지만 남자부 경기가 특히 인기가 있는데요. 대학 농구지만 3월에 광란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열리는 동안에 이 미국 전역이 들썩인다고 해서 3월에 광란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라면은 프로 미식 축구, 프로 야구, 또 프로 농구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여기에 맞먹는 인기를 끄는 게 바로 이 남자 대학 농구 대회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우승팀을 맞추는 내기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농구 애호가인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해마다 이 우승팀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자, 보통 그 한 운동 경기의 인기를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방송 중계권료,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방송하는 방송사가 주최 측에 줘야 하는 돈인데요.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대학 농구대회 중계권료도 엄청나게 비싸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CBS 방송이 지난 2010년에 14년간 약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이 남자 대학 농구대회 중계권을 땄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한 해에 약 7천만 달러 이상을 내는 셈인데요. 3월에 광란이라고 해봐야 고작 2주 남짓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걸 보면 이 미국 남자 대학 농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3월에 광란 몇 개 팀이 나오는 겁니까?
예, 일단은 68개 학교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하위 8개 팀은 퍼스트 4라는 예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려진 4개 팀을 합쳐서 모두 64개 팀이 정식으로 경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하위 8개 학교가 벌이는 이 퍼스트 4는 오늘 시작하고요. 64강이 벌이는 정식 1회전 경기는 목요일 17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이 3월의 광란이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변이 많이 나와서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 전통의 강호팀이 약한 팀에게 덜미를 잡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흥미를 더해줍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승자 진출제를 택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학 농구 대회는 토너먼트, 그러니까 이 승자 진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판 승부로 경기에서 이기는 팀만 이 다음 회전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 이렇게 대회가 단판 승부기 때문에 이변이 속출하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판만 지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더 긴장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팀이 우승 후보로 꼽힐까요?
예, 역시 최강의 전력을 가진 1번 시드 켄터키 대학입니다. 이 켄터키 대학교는 올해까지 모두 27년 연속 3월의 광란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지난 1975년부터 2001년까지 세운 기록과 같습니다.
네.
예, 그 밖에 시드를 받은 나머지 세 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고요. 시드를 받지는 못했지만 강호, 미시간 주립대도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3월의 광란 4강과 결승은 4월 3일과 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NRG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비오의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3도, 남포 최저 2도에서 최고 1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0도, 강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주 최저 2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1도, 원산 최저 4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 2도, 최고 13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11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에는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 병력을 태운 1차 항공편이 오늘 시리아를 출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주 후메이밈 공군기지를 이륙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임무를 대체로 완수했다며 파견 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철군 발표와 시리아의 정치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리아 대통령실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동의했지만 지난해 9월 말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 공군 부대는 철수하지 않기로 러시아가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정치와 안보 분야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에 맞서야 한다고 유럽 외교장관들이 밝혔습니다. 유럽 외교장관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정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1년 만에 재검토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그러나 시리아 사태와 같은 현안들에 있어 러시아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휴전협정을 존중하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의 지난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지난해 체결한 핵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은 미사일을 핵심적인 자위수단으로 간주할 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군 병력을 오직 자위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이란과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앞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도발적이자 영내 평화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 지난해 7월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인터넷 보안과 테러 방지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궈성쿤 중국 공안부장은 어제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전략적인 핵심 관심사들에 대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부장은 구체적으로 인터넷 보안과 테러 방지 분야에서 양국 사법기관과 보안기관 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FBI도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이버 해킹 문제는 미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도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러 37명을 살해한 주범으로 쿠르드족 반군 출신 남녀 2명을 지목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테러에 쿠르드 노동자당이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거의 확실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이번 테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격을 가하고 폭탄을 터뜨리는 공격범들을 사주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테러 분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